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원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방금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둠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애굽과의 경계를 말씀했고 왕이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결국에 그 많은 아내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섬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보라는 듯이 산당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니 말씀은 이 말씀 안에 행하였으나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자가 깔아놓은 복선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은 4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천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 역대하 1장 6절에 보시면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1,000번제를 1,000번 드리는 헌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횟수가 많은 것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개인이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국가적 제사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양이나 횟수, 규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신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왕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응답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솔로몬의 번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감사와 헌신의 자세로 그 자체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사실 돌이켜보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다섯 번이나 반복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0대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겸손의 표현이죠.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왕 중에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본분과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태도를 가진 솔로몬은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 그 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예쁩니까?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예쁘면은 자식들보다 먼저 낳을 걸 그랬다고 농담조로 말합니까?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세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예뻐하고 자기 손주들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다스림, 통치 또는 정치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정치를 시작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의지를 솔로몬은 밝힌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의 일을 시작할 때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태도이고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상담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다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왕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왕의 본질적인 역할인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태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반역적인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즉 듣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신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일에 자율적이고 독단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또한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만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을 때에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의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른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축복들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야 했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지혜 되게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세속적인 정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솔로몬의 왕권의 성패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구하여 얻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는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간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초기부터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의 도움과 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신은 지혜를 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버리고 돈과 성과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패망의 길로 걷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탁월한 지혜와 부와 명예를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선물과 축복들이 도리어 그를 망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것이 부어질수록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지혜, 그 지혜를 토대로 한 부와 명예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